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계속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인데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들어보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고위공직자 절반 이상이 취임 전에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 들어봤고요.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도 여러 건의 이해충돌이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 행동 강령에서는 이제 지방의회 의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 집행부에 설치된 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소관 상임위 등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제 심의 의결을 회피토록 하는 그런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이제 쉽게 뭐 예를 든다면 뭐 시청에서 이제 건축과 에서 이제 뭐 업무의 적정성을 이제 관리 감독하는 지방 의회는 뭐 예컨대 뭐 경제 건설 위원회다. 뭐 이럴 때 이 소관 의원이 이 시청 건축과에 설치된 그런 뭐 예컨대 공동 주택 지원 심의 위원회나 이런 이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자신이 이 소관하고 있는 뭐 경제 건설 위원회와 직접 관련되는 그런 안건을 심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해가 상충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그쵸. 이야기하게 되는 예. 겁니다. 이런 이제 문제가 유사하게 발견된 게 약 이제 한 2만 4천여 건 등이 발견이 됐고요. 이와 관련되는 의원도 이제 약 한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 점검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2만 4천 건이요?
예, 맞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확인하기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점검을 예. 예,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부터 작년 12월까지
네, 총 3년 6개월간의 예,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3년 6개월간에 2만 4천 건이면 이거 와 상당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 공무원의 부적절한 출장비 사용도 늘 언급이 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적발된 경우가 있었다고요?
예, 안타깝게도 이번 점검에서도 이제 계속 확인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예.
지난 3년 6개월간에 이제 지자체에서 처리된 그런 행동강령 신고 사건 2,100여 건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이 중 이제 79%인 1,650 사건이 지방 공무원들의 출장비 부당 수령과 관련된 그런 사건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부당 수령이라고 하면 뭐예요? 안 갔는데 갔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이제 출장을 안 가는데 이제 간 것처럼 이제 허위로 이제 공무원을 상신을 해서 출장비를 타내는 그리고 뭐 3시간을 갔다 왔는데 뭐 8시간 시간을 부풀려서 출장비도 이제 더 타내는 뭐 그런 형태의 부당 수령이
결국은 이게 다 세금이고 돈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그 각종 수당들은 사실 국민들이 내신 그런 세금으로
예. 예,
충당되는 거라서 사실 이런 이제 공직자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 문제가 특히 출장비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거가 적발이 되면은 뭐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좀 속된 말로 하면 토해낸다 이렇게
그쵸.
표현하는데 뭐 환수가 되나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당 수령된 것들은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환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뭐 가상금 같은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2배에서 5배까지 가상금이 이제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점검에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예.
이제 약 49억 4천여만 원이 이제 환수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이런 거는 좀 아무렇게나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처벌만큼이나 기준을 지키려는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 점검에 따라서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점검에서 이제 파악된 걸 토대로 이제 새롭게 올해 오늘부터 이제 임기를 시작하는 그런 이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네.
뭐 제도상 좀 취약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보완과 함께 뭐 기관별로 시정이 필요한 그런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 요청을 일단 권고를 아마 할 예정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적발된 그런 어떤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는 뭐 좀 조속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작년까지니까 뭐 소급 적용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금년 5월 19일부터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소급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방지할 수 있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간 이제 공직자 행동 강령에 이제 담겨져 있던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그 민간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이런 이제 의무들이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이제 상향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법 위반했을 경우는 징계뿐만 아니고 이제 과태료라든지 형사 처벌까지 하게 그렇게 처벌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제도의 마련도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 정말 계속해서 감시하듯 이렇게 바라봐주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좀 올바르게 우리의 세금이 사용이 되고. 또 이런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국민권익위 한세근 조사관과 함께했습니다. 쉬하려고 자꾸 깬다면 쉬를 참을 수 없다면 쉬할 때마다 아프면 더 이상 쉬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한비뇨의학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하는 슬기로운 소변생활 프로젝트 시작! 네, 월동준비 프로젝트 당신의 방광 안녕하십니까에 이어서 제2탄이죠. 여름 시리즈가 찾아왔습니다. 건강한 여름 준비는 전립선부터 건강한 여름을 위한 비뇨의학 프로젝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충남대병원 비뇨의학과 신주현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아, 네, 대전에서 왔고요. 네, 저희 근무지는 대전 충남대병원입니다.
어우, 멀리서 네. 오셨네요. 비 오는데 괜찮으셨어요?
아, 네, 오늘 좀 장마지긴 해서 끄끄하긴 한데 그래도 네. 오늘도 괜찮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오늘 또 아주 소중한 정보 많이 전달을 해 주실 건데 일단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성 교수님이 오셔서 진짜 비뇨의학과는 이제 교수님도 그렇고 환자들도 그렇고 여성분들이 많이 찾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여자 산부인과 의사들을 예. 여자 환자분들이 그 이제 자기의 질환 때문에 많이 찾는 것처럼 여자 비뇨의학과 의사 선생님들도 아무래도 저희가 치료하는 부분이 생식기 그리고 좀 감추고 싶은 부분이고요. 또 이제 자기의 질환을 얘기를 할 때 소변이 샌다거나 막 흐른다거나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예. 다른 성에는요. 그래서 동일한 여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편안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검색하셔서 와주시기도 하고 방문 주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충청 지역에는 제가 일단은 오랫동안 혼자 여성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있었고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더 많이 늘어나서 각 지역마다 그래도 한 두세 분씩 있어서 이제 지방에도 거의 광역시급이나 이런 데는 여성 비뇨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종합병원이나 2차 병원급에 또 많이 있으시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개원도 많이 하셔서 다양한 곳에 분포하시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그 다른 곳에 있으신 분들도 검색하시면 근처의 지역에서 진료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여성 환자분들이 찾아오시면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 저희 환자분들이 그 배뇨장애 그리고 요실금 그리고 잘 낫지 않은 재발성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을 통해서 많이들 오시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개인 병원이나 아니면 산부인과 내과에서 잘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비뇨의학과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으로 낫는다 이런 인식들이 커뮤니티나 여러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좋아져서 환자분들이 젊으신 분들부터 연세가 있으신 분들까지 많이 내원해 주셔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확실히 저도 이 코너를 같이 함께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던 오해나 편견 이런 것들이 많이 깨지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그와 관련한 얘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오늘은 특정해서 좀 주제를 하나 선정을 하자면 요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요실금은 어떤 증상인지 먼저 소개를 해 주시죠.
아, 네. 본인의 의지가 상관없이 소변이 이제 찔끔 이렇게 요도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증상을 얘기를 하고요. 예. 우리나라 모든 여성분들의 한 30, 40%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경험을 하실 수 있는 흔한 질환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렇게 소변이 새게 되면은 정말 사회적으로 많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곤혹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위축되거나 그리고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으로 이거를 회복시키고 복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성의 40%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나이나 이런 것도 연관이 좀 돼 있나요?
아, 네. 아무래도 젊으신 환자분들보다는요. 그 노화가 돼 있어서 연세가 좀 한 60, 70대신 분들도 이제 절박성 요실금 등을 많이 호소를 하게 되시고요.
예.
임신과 이제 분만을 하고 나셔서는 이제 30, 40대 분들은 좀 이제 그때는 복합성 요실금을 좀 약간 호소하시다가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남아 있는 증상이 있으시면 저희 병원에 오셔서 치료하시면 많이 호전이 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네. 남자의 경우는 어때요?
아, 남자는 사실은 요도가 길고 그쪽 부분이 이제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요실금이 있는 거는 실상 흔하진 않습니다.
흔하진 않다.
예, 그리고 그런 환자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복합성 요실금, 기침재채기 요실금이 아니라 방광이 예민하거나 기능이 떨어진 절박성 요실금의 경우만 남자 환자에서 좀 호소를 하게 됩니다. 예, 여성의 요실금하고는 약간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이 요실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그리고 고민 있으신 분들 익명 상담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요실금 포함해서 뭐 배뇨 장애 등등의 고민 있으신 분들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조금 보고 갈게요.
네.
좋은 사람 만나서 몹시 긴장했을 때마저도 굉장히 난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아, 네.
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분 앞이라면. 그렇죠.
아, 네네. 이게 아마 저런 경우에 있어서는 복합성 요실금이 아니라 아마 그 소변에 자주 본다거나 비뇨 증상이 동반된 그 절박 요실금 그쪽에 아마 좀 포함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마려운 느낌이 강하게 요이나 충동이 가면 이제 그 화장실을 가거나 가기 전에 이제 속옷을 내리기 전에 이 급격하게 소변이 나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그 요실금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광기능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약물 치료를 좀 권유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시면 검사하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치료하시면 좀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하나씩 들어보고요.
네.
또 이런 분도 계시네요. 말로만 들었는데 제게도 찾아왔습니다. 귀 쫑긋하고 끝까지 듣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저도 이제 웃다가 실례할 나이라서 슬픕니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나이든 여성만 걸리는 건 줄 알았는데 30대 후반인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산부인과 갔다가 말도 못 꺼내고 나왔네요. 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방송 내용 잘 들어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뭐 비뇨의학과 포함해서 전문가 분들 찾아가시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관련한 그 돌발 퀴즈를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OX로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퀴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O 또는 X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간단 OX 퀴즈는 비만은 요실금의 원인이 된다. 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O,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X 적어서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말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앞서서 이제 얘기하는 중에 저도 얼핏 들었는데 복합성 요실금 그리고 하나가 뭐였죠?
절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크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맞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복합성 요실금은 말 그대로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사항은 기침, 재채기, 그리고 뭐 운동을 한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을 때 복부의 압력이 확 증가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약화된 골반 근육이나 아니면 요도 관략근 때문에 소변이 누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기는 게 이제 복합성 요실금이고요.
예.
이 복합성 요실금은 수술적인 치료로 많이 좋아지는 게 복합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은 이제 방광이 가민한 증상과 같이 동반이 되어 있으세요.
네.
소변에 자주 보는 빈뇨 증상, 방광 이제 밤에 자주 소변에 보시는 야간뇨 증상과 같은 과민성 방광 증상과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게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방광이 예민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게 수축을 이루어서 소변이 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행동 치료로 뭐 카페인 음료를 줄인다던가 아니면은 소변을 참기 연습을 하는 훈련 연습을 한다거나 이런 행동 치료도 할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들 중에 뭐 요즘에 매운 음식 같은 것도 많이 드시잖아요.
어,
캡사이신 드시면 방광엔 좀 좋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서 뭐 불닭, 마라탕 이런 것들 드시면 또 더 증상 심하시다는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이게 예. 매운 거 먹어서 귀만 열리는 게 아니네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도 약간 자제하시는 생활습관 교정도 필요하시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물 치료로 방광 기능을 좀 개선시키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뭐 골프, 테니스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요.
네.
저나 이제 이렇게 방송하는 분들, 노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복식호흡이라 갖고 복압을 엄청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이런 분들도 관련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 이제 치료법으로 뭐 수술도 말씀해 주셨고
네.
식습관 혹은 약물 등등 얘기해 주셨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 네. 수술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 요도 주변에다가
예.
그 약화된 그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요도 테이프를 넣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겉으로는 상처가 나지 않고요.
네.
그 요도 바로 뒤에 있는 질벽에다가 한 2cm에서 3cm 정도 절개를 네. 간단하게 넣은 다음에 그 중부 요도 슬링 수술법이라고 해서 그 슬링 테이프를 이렇게 안에다가 유치를 시키게 되고요.
네.
이런 수술 방법은 한 30분 내외 정도로 시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일상으로의 회복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예,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 수술법을 하고 나면은 저희가 통계학적으로 90% 이상 요실금이 많이 좋아진다는 완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복합성 요실금이 확실하게 이제 진단에 정확하게 내려진다고 하면 예, 요실금 수술을 먼저 권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이런 거는 한번 하면은 좀 영구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나요?
아, 네. 복합성 요실금만 순수하게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네.
한번 유치하게 되면 거의 요즘에 100세 시대라서 그런 것도 항상 저희 환자분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요.
한번 수술하면 이거 다시 또 재수술해야 되지 않나요? 또 밑으로 쳐져가지고 또 어떻게 되지 않나요?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한번 수술하고 나서 다시 또 재방문하거나 이렇게 풀려서 오신다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요.
네.
복합성 요실금에 대해서는 꽤나 효과적인 그 방법인
네,
것
방법
같고
중 하나입니다.
그럼 절박성 요실금에 대해서는 뭐 어떤 치료가들이 이어지나요?
아, 아까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생활습관 교정뿐만 아니라
네네.
약물 치료에는 두 가지 크게 약제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방광 수축을 방지할 수 있는 항무스카린 약제라는 게 첫 번째로 있고요.
네.
그리고 방광의 이완을 더 도와주는 베타3 수용체 작용제가 약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가장 큰 그 종류 중에 약제 중에 하나고요.
네.
그 이 두 가지 약물을 이제 증상이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병합요법으로 다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뭐 증상이 경미하거나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루에 한 알 정도 뭐 항무스카린제를 쭉 복용한다거나 뭐 하루에 한 알 정도 그 베타3 수용체 작용제를 쭉 몇 달간 복용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다 보면
예.
이런 절박성 요실금 증상이 같이 호전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호전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뭐 내성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있거나 이러진 않나요?
아, 네. 모든 약제는 사실은 부작용이 약간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무스카린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잇말, 구갈 그리고 잇말은 그러고 변비 증상이 조금 동반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베타3 그 약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혈압을 살짝 오를 수도 있지만 환자분들마다 그런 개인의 특성을 맞춰서
예.
약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약제가 부작용이 난다고 하면은 다른 약제로 변경을 하거나 투약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약물을 도저히 못 복용하시겠다.
예.
이렇다고 하면은 6개월 이상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으면은 방광 내 보톡스 주입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아, 네. 보톡스라고 하면은 일단 주름살만 편다고
생각
네,
뭔가 미용적으로만 네. 생각이 먼저 드는데.
예, 그렇지만 이제 방광의 주름, 방광의 과도한 수축을 이제 마비시켜주는 게 이제 그 보톡스 치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수술이 아니라
예.
시술로 보고요. 뭐 아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고 간단히 외래 수술실이나 아니면 외래에서 그 방광 안에다가 한 20번 정도 이렇게 그 주사를 맞게 되면은 그 요실금 증상이 절박성 요실금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환자분들 다 오시면은 약을 한 움큼씩 드세요. 뭐 당뇨약, 혈압약, 관절 관절약,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드시면 그중에서 또 이제 비뇨기과 약까지 하나에 두 알 또 첨부한다고 하면 환자분들이 사실은 많은 큰 부담이 되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보톡스만 한번 맞고 나시면 그 증상이 개선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약에 대한 부담이 없으셔서 이런 것도 선호하시는 분들도 최근에는 많습니다.
네. 네. 말씀 중에 들으셨겠지만은 개인 특성이 있고 개인마다 또 이런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 있으신 분들은 근처에 또 전문가 찾아가시는 여서서 또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익명 상담 저 이어갈게요. 제가 요즘 요실금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치질 있는 사람도 요실금 동시에 같이 걸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아, 두 질환의 연관성은 그렇게 크게 없는데요. 예. 뭐 치질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복부에 힘을 줘서 대변해 보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골반 근육이 밑으로 처지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사실 요실금도 그 임신이나 이런 출산 때문에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악화를 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골반 근육 강화 운동하시고 케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시면 좀 좋아지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가 정말 많아요. 잠자면서 서너 번 정도 소변 보러 깨는데 요실금 가능성 있는 건가요? 작년에 전립선 암수술 받았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다른 분께서도 70대 아버지가 전립선 암 로봇 수술 후에 6개월 지났는데 요실금 회복이 더딥니다. 약물이나 운동 외에 방법이 또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 네. 전립선 암 수술을 하고 나면은 요도 관략근 자체가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시는 요실금과는 굉장히 다른 좀 그런 좀 부분이고요.
예, 예.
케겔 운동, 약물 치료를 하셔도 그분이 호소하시는 것처럼 관략근 자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요실금 증상이 바로 호전되실 수는 없으신 경우도 있으세요.
예.
그런 경우에서는 인공요도 관략근 수술이라고 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불편하시고 하신다고 하면 그 조명을 하시고 수술하시고 난 후에
예.
그 배뇨장애를 치료하시는 전문 파트 교수님들이 또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출산 후에 이 요실금 기운 느끼는
네.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연분만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느끼시나요?
네. 사실은 저도 자녀를 두 명이나 분만을 했는데 네. 한 명은 자연분만, 한 명은 제왕절개 했습니다.
네네.
임신 자체만 하더라도 복부에 압력이나 이게 무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왕절개 하신 분들도 복합성 요실금이 나타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골반 근육이 처진 게 애를 출산하고 나면 좀 일정 시간 동안 유지가 될 수가 있으세요. 그 기간 동안 아직은 나이가 보통은 이제 젊으시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빠른 적극적인 이제 수술을 권유하는 거는
예.
아니고요. 그때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면서, 좀 지켜보시면 좀 회복되실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면 이 증상이 해결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기간도 이렇게 좀 얘기를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글쎄 기간은 사실 명시된 거는 없지만 그래도 뭐 최소한 2, 3년 정도까지는 네, 기다려야 이제 골반 늘어진 근육도 다 돌아오게 되고
어허.
본인의 이제 늘어진 이런 것들도 원상복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앞서서 전립선 암 잠깐 여쭤봤었는데
네.
말고 그냥 일반적인 항암 치료할 때도 요실금이랑 연관성이 있나요?
아, 네.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전신 상태가 약화가 되고 그 면역력이 저하가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방광의 기능도 저하에 같이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없던 그런 배뇨 증상이나 패턴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괴로워하시면서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 외래 오셔서 그런 거에 대한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을 그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항암 치료를 하시다 보면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요로 감염도 또 같이 발생하실 수가 있으세요. 방광염이나 요로염이 계속 발생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배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소변 검사나 균배양 검사, 그 방광 기능 평가, 요속 잔여 검사 이런 것들을 해보시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권유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저희가 돌발 퀴즈 드렸었죠. 비만은 요실금의 원인이 된다. OX가 지금 청취자분들 정확히
네.
반반으로 갈리고 있는데
아 그런가요?
정답은 뭡니까?
아 비만, 요실금에 정말 관여됩니다.
관여가 되나요?
네,
그 O네요, O.
O 맞습니다.
아, O입니다.
네.
좀 들어볼까요, 얘기를?
아, 네. 그 비만이 되면 복부에 이제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 무게 자체가 높아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골반 근육이 밑으로 더 처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성 요실금은 급격하게 체중이 올라가게 되면 예. 확 나빠지고 이런 환자분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통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면 또 요실금 증상이 또 완치된 거 호전돼서 또 오시는 분들도 있게 되거든요.
예.
예, 그렇게 돼서 많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비만은.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발 퀴즈 정답까지 알아봤고 혹시나 관련해서 이거 진짜 꼭 청취자분들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못했다 하는 거 있을까요?
아, 네. 저희 환자분들 중에 절박성 요실금과 이제 복합성 요실금을 이제 혼돈을 해서 이거 절박성 요실금에도 불구하고 수술적 치료를 많이 빨리 해달라 이런 분들 예.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 조금 더 복합성보다 이제 혼합에서 좀 더 강한데 이런 경우에서 무분별하게 이제 수술을 하시면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거를 저희 과에 방문해서 해주시기를 강조드리고 홍보드립니다.
네. 네. 가볍게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뭐 고민 풀어보는 건 좋겠지만 수술이나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고 직접 만나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대병원 비뇨의학과 신지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